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결론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서 당신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저분 때문에 제가 천국이 들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까지의 삶 가운데 여러분 타인으로부터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 면에서 비참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분은 평화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찬양 선거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평화와 기쁨이 오늘 이렇게 찬양되는 찬양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평화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평화와 기쁨, peace and joy는요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요한복음 14장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를 접한 제자들이 낙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면은 거할 곳이 많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떠나지만 너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격려의 말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자들이 직면한 이런 낙담스러운, 근심스러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평화를 붙들 수 있고 기쁨을 붙들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평화를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붙들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이 사랑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자질 수 없습니다. 염려, 근심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영어로는 counselo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dvocate라고 하는 단어, helper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혜사, 옆에 불러서 옆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고 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수많은 나날들이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해방됐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저희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하나님, 저희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준 성도를 제가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저의 그것은 교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나의 백성을 책임지고 이끌지 네가 뭐라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해 듣고서요 마음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까지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뿐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앞절에 보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신데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세상 교육은 많이 받으셨는데 전혀 성령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그냥 지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정말 권사님 된 날을 보게 되면요 와, 그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력이요 통찰력이요 대단합니다. 신학 박사 못지않게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가르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14장에 보게 되면 도마나 빌립이나 가롯 유다는 또 다른 가롯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다름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여러분 잘하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과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붙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은요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지난 저녁에 대판 배우자랑 싸웠으면 아내와 싸웠 남편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냥 잠자리 확 들어서 그냥 자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옆방 가서 주무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에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확 무시해버리고 대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읽었기 때문에 최소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암기했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듣지 않은 말씀 읽지 않은 말씀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지 않은 말씀은 절대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것이냐면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4월 달에 저희가 새벽 기도가 원래 월요일부터 있었다가 저희가 팬데믹 지나면서 화요일부터 있기 시작했잖아요. 월요일이 다시 오픈이 됩니다. 감사하세요. 네, 그런데 그 월요일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갈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나가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전에 성경을 잘 설명해주고 읽고 나서 Q&A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도원 장로님이 헌신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년에 1도 갈 수 있습니다. 들은 게 나오는 거지 듣지 않은 거는 나올 수 없습니다. 공부한 게 나오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한 분들은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저는요 성령 세례 뭐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LA 타린타운에 와서 복음을 영혼 구원, 우리가 제자훈련 세계 선교 구제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첫 번째로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만 충만하면 인간 일을 하다가 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명확히 깨닫고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때 세계 선교 구제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세요. 근데 주님의 종들이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 충만할 때 평화와 기쁨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주님께서 내 평화를 준다고 말, My peace I give unto, My peace.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 있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평화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언제 세상이 주는 평화를 경험하십니까? 은행 잔고예요. 두툼하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취미 생활하면서도 막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요, 약물을 수용하면서도 뭐 술에 취해서 그런 거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주님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거짓 평화가 있는 거 아세요? 주의를 행함에 있어서도 거짓 평화라는 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존 하이드라는 분 계세요? 계셨죠, 이분이. 이 책을 유명한 책인데 아마 읽은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젊은 나이에 선교를 헌신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세계적인 선교사로 만드실 거야. 자부심을 가지고 나봐, 이렇게 잘 준비된. 여러분 존 하이드가 사실 형이 있었는데, 형은 아버지를 따라서 프리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형이 하고자 했던 것을 이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인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내가 존경하는, 그 존 하이드가 존경하는 아버지의 친구이면서 영적인 멘토인 정말 절친한 그분이 주신 편지를 다 오픈하게 됐어요. 근데 편지 내용이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존이라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어요? 존은요 열받았어요. 아니 나를, 내가 이 젊은 나이 혼신하고 성교지를 떠났는데 성령이 나에게 없다고 혹시 여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파편지를 꾸겼습니다. 바닥에 내동기 쳤습니다. 그리고 배 갑판이 올라가서 씩씩거리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죠? 성령 받은 사람도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가 다시 내려와서 이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인도에 가서 언어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고 정말 오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선교를 평생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하기 원합니다. 그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분바에 도착했을 때 그가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선교지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분은요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막 1890 이런 시절이에요. 한 100년 넘게 전의 일인데 인도에서 여러분 펀잡에서 선교를 하는데 다 거절하고 핍박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partially deaf가 돼요. 벙어리가 됩니다. 언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늘 기도했어요. 기록에 보면 36시간을 쉬지 않고 기록했다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고 주야로 부흥 집회를 놓고 30일을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는 저는요 제가 믿기로는 그분이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그 선교에서 이런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주님이 주시는 임재와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를 신뢰할 때 주님이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과 평안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유명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원수됐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평안, 평안이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의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이걸 가능케 했다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평화가 찾아온 것이 이걸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라성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다섯 명의 남편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여러분 물을 길러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가 여러분 물동이를 디해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찾아왔으면 여러분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Come and see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와 보라! 그 말씀을 나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을 아는 분이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와보라고 그러냐고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나의 바닥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You mean he knows about Steve? He knows about John? 그 가구의 남편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존도 알고 스티브도 알고 조도 알고 알았다는 이야기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he saw my bottom, 나의 바닥을 보았지만 he loves me to the sky, 나를 하늘처럼 사랑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물동이를 뒤로 하고 달려가서 come and see라고 부르실 수 있는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찾아오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요, 두 번째 평화는요, 내면의 평화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읽게 되면 정말 많은 시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내면을 터치하시는 그 구절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두 번 반복해요.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시편 57편의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군대를 앞장세워서 쫓아다닙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은혜를 구하죠.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내적인 평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투쟁해야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못 들었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투쟁해야 되는 것, 내 감정이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포하는 거, 주님, 내가 결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나와 나의 집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적인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는 평화는 또한 타인과의 화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생 것을 없애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은요, 물과 기름 같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무신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호소하듯이 이것도 투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관계가 좀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가가서 손 내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저 부부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싸우시면 누가 먼저 화해 손을 내미세요? 남편이요? 예. 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설치해 보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손을 내민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 손을 내민다. 어떤 분이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어요. 시간을 끈다고요. 시간을 끄는데 어느 순간 눈이 마주치면 남편이 씩 쪼갠다. 안 웃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아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답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네. 남편이 해야 돼! 아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쪽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손 내미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기뻐했을 거라고, 내가 떠나는 걸 기뻐했을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영광을 복귀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분이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있으면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통치자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기도할 뿐 아니라 모든 걸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아,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당 때문에 잘 거부하기도 하고 하지만 단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케이크 참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들이 많이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밀가루도 필요할 거고 설탕, 소금, 무슨 계란, 뭐 쇼트닝,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재료를 따로따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너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밀가루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이 일어나는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만 보게 되면요, 이게 맛이 영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믹스해서 구워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든 삶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셔. 그분은 통치자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마할 게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통치자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을 선택할 뿐이에요. 그분은 통치자세요.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너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의도하시고 결정해서 당신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던 분이잖아요, 그죠? 사탄에게 권위가 없다는 것이요.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 그에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다. 일어나서 여기서 떠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시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결정을 하시고 그거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제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이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일이에요. 비가 내리는데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이 차가 어떤 차냐면 그 투시를, 자리가 한 사람밖에 태우지 못하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세 분이 비를 우산을 맞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분은요, 비만 오면 관절염이 심한 권사님이세요. 이분을 태워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켄 형제의 그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세요. 지금 은퇴했지만, 저분을 태워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요,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자매인데, 줄리라고 하는 자매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저 자매랑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갖다가 그 자매가 오는 그날부터 기도해가지고 첫눈에 발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초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고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차를 멈춰 세우고 장로님, 권사님이 관절염이 심해서 비 맞고 오랫동안 버스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기다 옆에 태워드리고 장로님께 키를 건네시면서, 장로님 운전하고 교회를 가십시오. 저는 우리 저 자매님과 함께 우산을 같이 맞고 하는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적절한 예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섭리 가운데 일하세요. 근데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요. 제가 결론 지면서, 여러분, 평화라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림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을 찾기 위해서 컨테스트를 열었는데 1등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 폭풍이 막 쏟아지는 절벽 밑에 한 새가 어미 새가 새끼 새를 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 새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이 1등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두려움과 환경의 그 어려움을 초월한 평화가 평화죠. 여러분 우리 삶에요. 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그게 엔서죠. 그죠? 알렉산더 맥클레인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Peace comes not from the absence of problem but for the presence of God. 문제는 여러분 평화는 문제가 없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임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요 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사모함을 주실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